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편지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입니다. 대략 그 지역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포함하는 터키 지역의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베드로가 이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자 이제 로마에서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부지런히 도망치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없이 계속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도망쳐 나온 로마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핍박받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는 지금 네로의 핍박기 중에 로마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네로의 핍박은 절정에 달하고 있고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의 때가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편지의 배경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근신하여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풀어지지 않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대에서 이제 부대를 정렬하고 있다가 지휘관이 들어오면 부대 차렷 하면서 탁 이렇게 긴장하는 거죠. 자세가 흐트러지면 정신도 흐트러지고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수훈련을 제외하고 군대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은 사격장 훈련과 공수 낙하 훈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격장에서는 10발 또는 20발 정도의 실탄을 주고 사격장에 올라가서 쏘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게 뭐 힘드냐 하겠지만 그 사격하러 올라가기 전에 밑에 대기하는 그 훈련장에서 이 교관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굴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신을 쏙 빼놔야지 올라가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다치거나 남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사격장 군기는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공수 낙하 훈련장은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선착순 달리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11m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10초 안에 끝나는데 그 뛰어내리러 타워에 올라가기 전에 그 넓은 공수훈련장을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선착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그냥 부들부들해질 때 그때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근육이 풀어져서 다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교관들은 훈련병의 상태를 압니다. 지휘관은 부대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배에 힘을 주고 긴장하고 그렇게 텐션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피부의 색깔을 닮고 입술 모양도 닮고 귓볼도 닮고 발가락도 닮습니다. 자라면서 점점 목소리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손짓도 닮고 은사와 특기도 참 많이 닮습니다. 하나님의 캐릭터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또는 다른 세속의 영들과 분명히 구별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하지 않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가장 현저한 특징인 거룩함을 닮아 있지 않고 엉뚱하게 세속의 영을 닮아 있고 닮아가고 있다면 누구 집 자식이란 말인가 이런 도전입니다. 매일 식탁을 공유하는 가족들은 입맛까지도 닮아갑니다. 같은 주방에서 같은 사람이 만든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과 발육뿐만 아니라 기질과 문화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 죄로 오염되어서 충분히 잘 드러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죄에 속해서 우리의 사욕을 따라 제멋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의 영향력이 중력처럼 우리를 계속 붙잡아 이끄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여 우리의 의지를 계속하여 성령께 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계속하여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처럼 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잘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잘하려고 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사실 누구나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누구를 두려워하며 지내야 할 것인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땅의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게 맞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템퍼러리 레지던츠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여행하는 나그네의 삶이라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면 그 본향의 주인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현혹되지만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배경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간판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론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실대로 열매대로 심판하십니다. 끊임없이 남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는 모면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인생은 막 나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짓을 저지르고도 태연자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자기가 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는 나는 그저 나그네일 뿐이다,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라는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고 우리의 영생이 보장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같은 집안에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힐 일도 많고 또 서로 투닥거리기도 하고 서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막연히 좋은 사람 같고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서는 허물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나중에는 결국 형제들만 남는다.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형제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잘할 때는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다가 제법 어른이 되어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합니다. 믿음이 애초에 없는 경우에는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권면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믿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숙의 문제입니다.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기질이 있는데 그런 믿음에도 그 기질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숙함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어가 좀 달라요. 약한 기어가 있고 좀 더 톱니가 촘촘한 그런 기어가 있어서 돌아가는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더 품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하여 자주 노출시켜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랜 기간을 드나들어도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많이 노출되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해보는 훈련을 그 앞에 계속하여 자주 노출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숙이 꽤 더딜 수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긴장을 하게 하고 또 우리를 나그네 영성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고 우리를 계속하여 이렇게 서로를 기다려주고 사랑하게 하는 이것도 결국 말씀이 키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서신서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어떤 믿음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의 어떤 획기적인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길, 그 말씀의 길, 깊이 있는 말씀의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지금은 말세의 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리고 젊었을 때보다는 점점 더 성숙해가고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절정은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여러 가지로 혼돈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도 꽤나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만의 바벨탑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가고 있고 성적인 타락이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님 배없는 순간까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인도함을 충실하게 받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의 그 위기의 가운데 베드로가 보낸 그 편지가 또 오늘날 이 위중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근신하게 하고 다시 한번 거룩을 사모하게 하며 천국 나그네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표대를 따라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